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술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작년 이 자리에 섰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설교 초두에 스님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교우님들이 말씀의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시고 스님 이야기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 이야기 2탄을 준비했습니다. 그 군대에는 우리 그 군인들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종파의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훈련을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날도 한 20여 킬로미터 정도의 그 행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스님이 제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물 한 모금만 주세요. 제가 물을 쉽게 줄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이렇게 스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찬양 한 곡만 불러보세요. 그 스님이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안 불렀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이 찬양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찬양을 막 불렀습니다. 그 후로 계속 저는 그 스님을 놀려먹었습니다. 그 스님을 보며 당신은 막 계속 놀려먹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안에 그 스님을 이겨먹었다는 희열과 뿌듯함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얼마나 유치찬란함입니까? 그 스님을 이겨먹은 것이 무슨 내게 더할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 저희 교회는 그 2주에 한 번, 때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교육자들이 그 체육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주로 축구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저를 피합니다. 저 때문에 다친 부위나 멍든 부위들을 보여주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저는 그냥 이겨보겠노라고 땀을 열심히 흘리는 것 뿐이지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까는 건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교육자 체육에서 이긴다고 무슨 더할 이익이 있겠습니까? 단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는 가치 아닙니까? 이기려 합니다. 이기려 듭니다. 잘하려 합니다. 인정받으려 합니다. 더 벌려 합니다. 우리는 언제 속입니까? 우리는 어느 때 거짓말을 합니까? 내 이익이 달려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이 이익의 가치로 삽니다. 이 이익의 논리로 삽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논리로 신앙생활에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입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 절기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 월삭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벌이를 중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철저히 지켜가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삭이 언제 끝나지? 안식일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월삭이 빨리 끝나 곡식을 좀 팔고 안식일이 빨리 끝나 밀을 좀 수확했으면 좋겠다. 빨리 좀 끝나라. 당시에 상거래 역시도 속임수가 가득했습니다. 곡식을 팔 때 에바, 그러니까 우리말로 대 담아서 팝니다. 이 에바에는요, 22리터 정도의 곡식이 담겨져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속입니다. 겉은 커다란 원래 에바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작게 만들어 놓아서 22리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채 15리터도 채 나오지 않습니다. 속이는 겁니다. 언젠가 시장에서 밤을 사려고 하는데 밤 한 대박이 5천 원에 파는 겁니다. 대박이 커 보여요. 그래서 좋다고 샀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인심도 씁니다. 막 더 담아줍니다. 근데 봉지에 담아보니까 이게 별로 안 담기는 겁니다. 속인 겁니다. 그 대박의 속은 너무나 작은 겁니다. 밤 알이 몇 개 담기지 않습니다. 사장님 나빠요. 당신은 그 화폐가 없기 때문에 저울에 달아서 은으로 상거래를 했습니다. 당시에 대저울, 그러니까 추를 사용한 대저울로 은을 달았는데 그 추가 3겔입니다. 이 3겔은 11g 정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11g의 이 3겔에 맞게 은을 담아서 이제 상거래를 하는 건데, 근데 이 3겔을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은을 더 받겠다라는 겁니다. 속입니다. 밀을 파는데 찌꺼기와 섞어서 팝니다. 더 많이 팔려고. 신 한 컬레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차 없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사야 1장 22절에서 23절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 구약성경 969페이지 이사야 1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 은에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찌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의 무게를 많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도주를 만드는데 물을 많이 섞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딸기 생과일 주스를 좋아해서 어느 날 카페에서 시켰습니다. 딸기 생과일 주스. 근데 물을 얼마나 많이 섞었는지 딸기 향 나는 물입니다. 이거는 생과일 주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진짜 포도주의 맛을 보기 어렵습니다. 물을 너무나 섞어냅니다. 그들이 도둑과 짝하는 것, 뇌물을 탐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이었습니다. 원 모습이었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아는 건 많습니다. 말씀도 다 암송합니다. 절기도 다 지켜냅니다. 율법 준수 철저합니다. 월삭 안식일 다 지킵니다. 선행과 제사 성대합니다. 많은 제물도 바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서는 철저히 이익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말합니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라고 구호도 외치고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철저히 자기 이익, 자기 이익의 가치, 이익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교우님들은 어떠십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저에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11절부터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고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이거 어찌 된 영문입니까? 그렇게 제사했는데, 그렇게 섬기고 헌신했는데 역겨우시답니다. 그 짐지기가 힘겹답니다. 싫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스바냐 1장 12절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기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등지고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악무도하게 계속 나아가다가 이제 멸망의 끝자락에 있을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 내가 찾아 벌하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심중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 않아. 하나님은 화도 내리시지 않아.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주먹을 믿으라.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t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진짜 무신론자. 이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창조하셨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은 막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실제하신 그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느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이 사람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삽니다.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불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며 예배하며 삽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니 나에게 복 좀 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과 다르게 자꾸 화와 아픔과 고통만 다가올 뿐입니다. 그는 심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겉의 행위는 그대로 종교적 행위와 열심은 그대로이지만 그의 심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하나님 복도 내리시지 않네. 이렇게 사람 뭐해? 또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음욕을 참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온몸이 떨려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너무도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어떤 화도 내리시지 않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저 뒷방에서는 계속 음욕을 불태우며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화도 내리시지 않네. 오호, 괜찮네. 이렇게 점점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무던해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계속 종교적 행위와 신앙의 표현과 하나님을 일컫는 말들은 계속 있지만 그의 삶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자기의 입과 하나님이 부딪힐 그때 철저히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내차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제사했지만 저는 양과 병든 양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물은 드려야 되겠고 건강한 양은 아깝고 병든 것, 저는 것 제물로 드렸습니다. 율법 조항에는 박하와 근체와 회향은 11조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자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들의 신앙을 뽐내지만 저 뒤편에서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짓밟고 온갖 속임수와 거짓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합니다. 거룩한 표정과 모습으로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저 뒷방에서는 음욕을 불사릅니다.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느냐? 네, 그럼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중에, 그들의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는 그들의 심중에,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 역사 실제하시는 건 맞아. 어느 누가 그랬습니다. 신앙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랍니다. 교우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이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히스기야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온갖 우상과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척결해냅니다. 당시에 앗수르라는 최대 강국이 있었습니다. 모든 왕들은 그 앗수르에게 굽신거리기가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굽신거리며 이 앗수르를 붙잡기에 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 앗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히스기야에게 왜 환란이 없었겠습니까? 왜 아픔이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앗수르 왕이 분노함으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포위합니다. 이 나라의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모습은 참 감동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이뤄냅니다. 자기는 할 수 없었는데,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본 적이 교우님들은 있으십니까? 히스기야는 그 맛을 봤습니다. 그렇게 감격하고 승리에 도취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주치의가 선언합니다. 왕이여, 이제 방도가 없습니다.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요. 몸을 잘 가누리지도 못했던 그 히스기야 왕이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벽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벽 앞에 바짝 엎드려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니, 이번에도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들었음은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만져주십니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인 것입니까? 그토록 급변하는 정치 현세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던 그 히스기야가, 계속 이 아수르로 인해서 마음 졸이던 그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를 빨리 끊어내고 싶었던지, 신흥 세력으로 커가고 있던 이 바벨론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2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에 병문안 차도 왔겠지만 아수르를 이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신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웬일인지 히스기야는 들떠 있습니다. 신납니다. 신나해 합니다. 14절에서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 부, 무기고를 다 열어 제쳐 보입니다. 그 바벨론 사신들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왜입니까? 내가 너희 좀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가진 것이 이 정도 되니까 나와 동맹을 맺자는 겁니다. 나 아수르 때문에 너무나 힘에 붙이다. 우리 동맹을 맺어 힘을 합쳐 아수르를 무찔러 보자라는 겁니다. 나 그대들을 의지하니 힘을 합쳐보자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디 간 것입니까? 그토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순전함의 히스기야는 어디 간 것입니까?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겠다고, 이제는 정치적인 힘을 의지해보겠다고 안다라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적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나에게 있단다. 그렇게 계속 줄기차게 말씀하셨건만 이제는 어느덧 히스기야는 자기 이익의 논리를 쫓아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에게 한 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무엇하러 왔느냐? 너는 그들에게 무엇했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는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히스기야야, 너 지금 못하고 있니?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를 의지하던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누구를 의지하기 위해 그렇게 혈안이니? 너 지금 무엇하느냐? 너 나 믿고 있는 거니? 이 의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결코 알아채리지 못하고 마치 초등학생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합니다. 네, 바벨론에서 왔고요. 제가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다 하니 너가 그토록 의지하는 바벨론에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의 후손들이 너희의 아들들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이런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히스기야는 무릎을 꿇었어야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심중에 찌꺼기같이 남아있는 이 마음이 들켜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옳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히스기야는 의기양양하기만 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느니라. 혹자는 이 19절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회개했다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누구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태평과 안정과 안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것만이라도 감사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피적 해석이요 오해입니다. 회개는 무릎꿇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항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비가 어떤 왕이 자신의 때는 평안하고 자식 때는 아들 때는 후손 때는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감사하다고 다행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19절의 이 히스기야의 이 심정은 의기양양함입니다. 당당한 겁니다. 아니 건방짐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 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니 얼마나 지당하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선하십니까? 그래도 제 때는 평안하다고요? 제 때는 안녕하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얼마나 선한지요? 감사합니다. 이런 자조 섞인 심정입니다. 경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히스기야. 그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있는 그 심중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있는 이 마음을 기가 막힌 단어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2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아 그런 실제적 무신론자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상실한 마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실한 마음의 이 상실한이란 번역된 헬라어 아도키모스는 주 하나 동전을 만들 때 불순물이 섞였거나 함량이 미달된 것들을 버려놓은 상태, 그러니까 불량주화로 판명된 그 상태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아무 쓸데없는, 버려진, 내팽개쳐진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쓰레기 더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불량주화로 쓸데없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 더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저것이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상실한 마음이다. 우리의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아 그렇게 읊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저 상실한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그 상실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싸했지만, 그럴싸한 몸짓으로, 그럴싸한 표정으로 신앙과 종교 행위를 그럴싸하게 잘 해냈지만 그들의 심중 안에는 그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아 큰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내 몸을 치다라는 히포피아조는 멍이 들도록 때리다. 눈두덩이 밑에를 죽으라고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멍이 들도록 죽으라고 치고 또 치는 것입니까? 여기서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해서 이 버림이다라는 버림의 이 단어가 바로 아도키모스입니다. 상실한 마음. 사도 바울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나 죄 가운데 그대로 폭로되어지고 죄인의 계수된 모습이 그대로 올라오는지를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또 치고 치는 겁니다. 이 상실한 마음,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이 마음을 치고 또 치는 겁니다. 잘 안 되지만, 여전히 상실하고 부패한 마음이 내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치고 또 치는 이 결연한 의지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치고 또 칠 때 이 상실한 이 부패한 마음의 탄식 때문만으로 자신을 친 것이 아닙니다. 장도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고 찌르듯 더 거룩하게 살고픈 열망함 때문도 자기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합니다. 상실한 마음의 자신을, 그 부패한 마음의 자신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자신을 치고 또 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지만, 우리가 아직 원수된 자이지만, 여전히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이 가득한 우리이지만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압니다. 인간은 철저히 이게 논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버리시기까지 그 실의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치고 또 치는 겁니다. 지난주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 우는 겁니다. 무슨 일인고 가봤더니 33개월 된 딸 예랑이가 가위로 자기의 머리를 팍팍 잘라버린 겁니다. 이 윗머리를 정말 팍팍 잘라버렸습니다. 아내가 너무나 흉측한 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또 자기의 뱃속에서부터 4년 동안 길러온 이 4년생 머리를 잃었다라는 충격에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직업병인지라 잠시 묵상이 스쳤습니다. 잃는 것은 참 힘겹구나. 잃는 것은 참 슬프구나. 이 머리카락조차도 잃었다고 저렇게 통곡하는 것이 우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잃으셨는데 만약 사랑스러운 내 딸을 잃는다면, 먼저 보낸다면 어찌했을까?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의 그 탄식어린 그 피맺힌 고백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왜 부성과 모성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잡으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픽션 소설이 아닙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진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거는 분명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듯 천국에 같이 천국의 논리를 맛본 자는 자기의 이익의 논리를 부정하고 그 천국의 논리와 가치를 산다라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밭에 감추인 나를 기뻐하고 밭에 감추인 나를 보아라 여기며 기뻐하시고 아직도 상실한 마음인 나를 기뻐하신답니다. 아직도 심중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어서 하나님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네라고 말하는 나를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기뻐하여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나를 사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소유는 아들 아닙니까? 아들을 팔아 나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럴싸하게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의 숨겨진 내면을 밝히 드러내 보이기는 가히 어려운 존재들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숨겨진 내면에는 아픔과 상처와 탄식과 절망, 외로움과 음란함과 폭력성, 그럴싸한 표정으로 포장하고 가면을 쓰며 보란듯이 신앙과 종교적 행위를 일삼고 있었지만 그들의 숨겨진 내면은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 그 자체였고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어 하나님 복도 화도 내리시지 않노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그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작년 2011년도 연초에 저는 청년 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 권찰들과 함께 모임을 하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을 보기 힘든데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구나 보기 어려운 이때 올해 나의 소망이 있다면 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다. 그것이 내 소망이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그 권차들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을 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연초에 그 고백과 너무나 거리가 먼 저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올해 2012년도 또 새롭게 세워진 권차들과 함께 저번 주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스치듯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곁에서 저의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상실되고 부패한 자인지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자임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저를 쳤습니다. 아니 또 칩니다. 저가 거룩한 열망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저 자신을 친다고 좀 더 나아져서도 아닙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실한 나를 부패한 나를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하나님을 없다 하기도 하는 나를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아들을 잡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더욱 붙들리고 싶어서 그 사랑으로 살고파서 그 사랑 아니면 안 되기에 아니 그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픈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우님, 우리 얼마나 상실한 마음의 존재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호세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했습니다. 창녀 고멜과. 극진히 아내를 사랑해 줍니다. 이전의 상처와 아픔이 나의 사랑으로 좀 녹여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극진히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창녀짓 하던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밤마다 나갑니다. 자식을 셋이나 낳고도 매일 밤 나갑니다. 하루 이틀 나가는 것이 이제는 열흘, 보름도 나가버립니다. 집 돌담을 쌌습니다. 가시덤불도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해서인지 붙잡으려 하지만 무엇도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에 이 호세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설하십니다. 호세아야, 이제 내 마음을 좀 알겠니? 나도 저들을 그렇게 사랑했단다, 그렇게 품었단다. 그런데 저들은 늘 나를 떠나, 나를 늘 등져 자기들의 갈 길을 찾아간단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저들을 포기한 적이 없어. 나는 결코 저들을 놓지 못해. 호세아야, 너도 나처럼 그렇게 내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봅니다. 은 15개입니다. 먹을 양식도 다 탈탈 털어서 모아봅니다.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아내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젊고 아름다웠을 때는 그렇게 잘나가던 그 아내가 그 아름다운 그 자태로 수많은 남정네들을 농락했던 그 아내가 이제는 어느덧 다 늙고 병들어 어느 한 포주의 노예가 되고만 이 아내를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호세아는 그 주인 포주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주인님, 주인어른, 내 아내를 좀 돌려주세요. 내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져왔습니다. 은 15개입니다. 네, 저도 잘 압니다. 노예값은 은 30냥인 거 다 압니다. 근데 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다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먹을 양식 다 털어서 가져왔습니다.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이제 저는 굶어 죽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이것 좀 받아주시고 내 아내를 좀 돌려주세요. 저는 이 아내를 포기하지 못해요. 저는 이 아내를 절대 놓지 못해요. 저는 이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이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이 그 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이 그 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답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구상 선생님이 쓴 그분이 홀로서 가득이라는 시를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홀로서 가득, 홀로서 가야만 한다. 저 2000년 전 로마의 지배 아래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의 수모를 받으며 그분이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악의 무성한 꽃밭 속에서 진리가 귀찮고 슬프더라도 나 혼자의 무력에 지치고 번번이 패배의 쓴 잔을 마시더라도 백성들의 비웃음과 돌팔매를 맞으며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정의는 마침내 이기고 영원한 것이요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요 우리의 바람과 사랑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서 아무런 영웅적 기색도 없이 아니 볼 것 없고 병신스러운 모습을 하고 그분이 부활의 길을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실한 마음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의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도 알고 있었기에 묵묵히 자신의 달려갈 그 길을 홀로서 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우리도 이 신실한 믿음의 걸음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비록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격려하며 힘을 합쳐 이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살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래도 좋으십니까? 그래도 사랑스러우십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안에 꼭꼭 숨겨놓은 그 죄, 거짓과 악함, 아픔과 상처, 슬픔과 외로움, 탄식.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실 텐데도 그래도 우리가 좋으십니까? 사랑스러우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던 시선은 한 번도 매몰찬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미는 그 손길도 단 한 번도 차갑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상실한 마음에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내고픈 소망이 우리에게 진정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꼭 붙잡아 꼭 그렇게 이끌어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